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에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거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할 수 있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함을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수반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며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를 되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성찰과 자기 교정과 자기 부인을 통한 거듭남의 삶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도리어 내 사지백채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젊은 시절의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맞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생각하며 사는 삶의 체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정치인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천 기업인들,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천 교역자들, 강단 위에서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음으로 인하여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제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께서 구원 사역을 다 끝내신 뒤에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터치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끝내시고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당신이 떠나신 이후에 당신의 구원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당신을 전념하셨습니다. 만약에 떠나실 분이 아니면 그냥 평생 천년만년 당신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그 구원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해줄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해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해주신 모든 복음의 말씀,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줬다. 15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서 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만, 큐리오스로 모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신다는 큰 증거가 뭔가? 주인은 종에게 자기가 다 아는 것을 절대로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주인이 자기 종, 노예 앞에 앉혀놓고 자기 아는 거 속속돌이 다 가르쳐 줍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는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여러분, 사람이 한 평생에 살아가는데 누구하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어쩌면 친구인지도 모릅니다. 형제도 어릴 때 같이 살지만은 크면 다 자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남편 밖에 나가 있고 그러면 하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들하고는 전화로, 문자로 뭐 시시때때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치 친구가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대인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아는 거 다 이야기해준다. 내가 지금 너희들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준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고 나면 누가 해줘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아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던 제자들은 당시의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일장 무식꾼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들었다 해봐야 그게 얼마나 그들 속에 입력이 되어 있겠습니까? 듣는 쪽쪽 다 잊어버렸을 거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리라 세 번씩이나 강조해도 예수님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기억 안 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버리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친구처럼 당신이 아시는 모든 말씀 다 전했다 하신들 그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다 망각하고 나면 무슨 필요이냐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의 호칭을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그 말은 우리말로 보혜사 하니까 참 어려운 말로 은혜를 주시는 뭐 주님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중재자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시다. 또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또 변호자다.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약함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고 나면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가 성령님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모든 내용을 너희들은 지금 다 잊어버리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 속에서 구원 사역을 계승해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는가? 밤을 세워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제 당신이 떠날 때를 대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나 찬송가에 평화, 평안, 평강, 화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 아니면 에이레네를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 세상의 평안 구별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평강, 화평은 대포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 유리조각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대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내 목이 지금 망나니의 칼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바울의 심령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없으면 순교하겠습니까? 배교해야죠. 배교만 하면 사는데. 일단 배교하고 내 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을 내어놓고 망나니가 칼질을 할 때 그 참수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수형이 깰 수 없는 샬롬이 그의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이 겉표면에서 이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의 가락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니 뭐가 흔들겠습니까? 바다에 아무리 폭풍이 쳐도 열길 물길 속은 고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솟아나는 평안이라고 그 출처가 나인 것은 아닙니다. 그 출처가 내가 되면 흔들려요. 내 영혼의 깊은 곳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화의 곡조가 하늘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내에게서 역사할 때는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얘기하시다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은 너희들하고 같이 너희 곁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다 해줘서.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을 다 기억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줘. 이 평안은 세상이 못 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가. 그 로고스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면, 세상에 무엇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평안을 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야 성령이 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제 떠나고 난 뒤에 내 육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 안에서 나의 로고스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의 로고스를 생각나게 해주시면 이 세상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샬롬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그 샬롬이 있으면 너희들 근심이나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필요 적절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면 되는가? 물론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건 기본인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더 말씀을 생각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계속 한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기계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은 거의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80년대까지 각 교회마다 무슨 행사만 하면 성경 암송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몇 장씩을 줄줄줄줄 외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1등, 2등, 3등 하시는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억력으로 암송대에서 암송하는 겁니다. 내가 책상 머리맡에 앉아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워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가 외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축적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정말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서 상기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따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애니아를 치유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야, 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았다 하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인근 각 지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경건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를 아끼던 요바의 크리스천들이 마침 인근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획에도 없던 요바를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죽었던 다비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고로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 제조 기술자지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게 됩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그 시몬 집 옥상에서 자기의 기도 습관에 따라서 낮 12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인 겁니다. 하늘에서 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부정하다, 속되다고 여겼던 짐승과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즉각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나 유태인인 거 아시잖아요. 유태인은 정결한 거, 얼마나 정결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안 먹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똑같은 장면이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 한 것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요바에서 50km 떨어진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를 베드로님에게 보내어서 댁으로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안 갔을 것입니다. 마침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아, 이 환상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가 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 나서서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 집 안에 고넬료가 이미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림하는 것이 바울에게 베드로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걸 알 수 있었는가? 오순절날 자기가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자기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과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는 아무도 안 보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비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빌립 집사 자기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누구도 유태인 너 왜 이방인에게 세례 줬냐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만인 환시리에 이방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체로 세례를 줬습니다. 당시 유태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거 철저하게 금기시했습니다. 같이 밥 먹는 거 더 금기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데 그 집에 들어가거나 교제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이 전이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하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는 파문당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 감수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더니 아 복음이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마저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안 간다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신란했습니다. 심히 비판했습니다. 욕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말을 시작할 때는 고넬료 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이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현장을 보니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례 베풀었다. 그랬더니 바울을 비난하던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도다. 바울이 주님의 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베드로를 비판하던 그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전부 입을 봉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 주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도 회개 얻는 구원의 은총이 전해졌구나. 자, 언제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꾸짖어서 사탄이라고 질타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죽어도 주님 안 버린다고 혼장담하다가 주님 버리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자기를 탈피해서 유대인들 집에 들어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들로부터 욕 듣지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욕 듣는 것까지도 감수할 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세례를 다 베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베드로 뻔히 알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를 비난할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혹독하게 비판받을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베드로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영혼 크게 깊은 데서 평화의 가라 샬롬이 솟아올랐을 겁니다. 왜? 주의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사람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내 속에 지금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생명을 따라가는데 그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의 로고스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베드로처럼 꼭 고넬료, 일가, 친척, 친구들 수십 명을 내가 동시에 섬겨야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명자반에서 요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당신의 생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가 사랑하는 요한에게 얼굴로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한하고 예수님은 피가 안 섞이지 않았습니까? 그 너 어머니다 이 얘기는 요한아, 내 어머니를 나한테 부탁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때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전승에 의하면 이때로부터 마리아는 약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3년 주님 공생애가 끝나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부터 40년 동안 마리아를 보살폈으면 요한은 70 노인이 될 때까지 하는 일이 이 할머니 한 사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40년 기간 동안에 자기 동창생 예수님 제자 사도들은 초대교회 영웅이 되어가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우리 사도님,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인들이 그 사도로부터 한마디라도 더 드리라고, 그 사도들로부터 한 번이라도 기도 더 받으려고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닙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주님의 제자일 때 족보에도 없던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도라고 지금 다닙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 한 사람, 근 40년 동안 동냥하는 겁니다. 왜 회의가 없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한 명을 모시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도 요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이 할머니 한 분을 봉양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때 아,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서 기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만 기억하고 썼습니다. 할머니 한 명 봉양하는 것은 요한이 자기 생명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 노파 한 명을 위해서 젊은 요한이 자기 생명을 태우다 보니 십자가에서 자신을, 요한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태우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옛날 목자들은 양을 우리에 넣고 자기가 문이 되어서 문에서 누워서 잔단 말이죠. 도둑이 오거나 이리가 오면 자기를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쫓아내는 거죠. 매일 그 노파가 잠들 때 그 문턱에 앉아서 잘 주무시는가 볼 때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말씀 기억나는 거죠. 할머니 기동 못할 때 매일 다 발 씻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족식 발 씻어 주실 때 제자들 12명 다 있었거든요. 가르주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 팔로 나갔으니까. 다른 제자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세족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할머니 발 씻어 주던 예수가, 요한이 자기 발 씻어주시던 예수님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반에서 요한복음 21장을 3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로 물으셨던 질문이 그 질문 아닙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말 세 번 반복이거든요. 요한이 그 할머니 봉양하는 일이 지겹고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니 너도 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 할머니 쳐. 이게 나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요한은 할머니 섬기면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것을 다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 그럽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 다른 삶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다른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던 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요한만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에게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것이 나중에 요한복음으로 전부 기록되게 될 때 이 요한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도 요한만 기억했습니다. 다른 제자는 이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물질도 필요하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아무리 넣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 늙은 노파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게 하듯이 내 주위에 내가 섬겨야 할 한 사람이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을 섬기는 삶을 내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주일에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읽었던 말씀, 성경 통독하면서 읽었던 말씀,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고 육신을 잊게 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안 속에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은 할머니 한 분 섬겼습니다. 요한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무식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아이패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둘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 세상적으로 보면 무가치해 보이지만 노파 한 명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 성령님께서 요한이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요한은 복음의 삶을 살았고 그 삶 자체가 샬롬 에이레네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것들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숫자가 비록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을 섬기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육신을 입는 로고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뒤흔들려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우리 영혼 극히 깊은 곳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고 쌓이어서 이 시대의 복음으로 축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